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두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두 왕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두 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이 땅에 주신 국가, 곧 나라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두 왕국에 다 속하여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왕국에 속한 삶을 각각 어떻게 올바로 구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정부나 국가 그리고 교회 둘 다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두 왕국을 다 다스리시지만 그 다스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구속주로서 특별 은혜의 원리로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는 성도들만 다스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다스리듯 하는 그 원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의 원리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구속주로 다스리시는 특별 은혜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천국을 전하고 복음의 원리로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 안에서 올바로 다스려야 되고, 교인된 자들은 마땅한 경외심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시오 왕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듯 말씀 안에서 교회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국가를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국가를 다스릴 때 예수님은 구속주로 다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로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함께 일반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Common grace. 일반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common, 즉 신자건 불신자건 차별 없이 공통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가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누구나 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듯 누구나 다 동등하게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국가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는 이 원리를 가지고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악과 무법에서 지켜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목적으로 일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혜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공평하게 주어져야 돼요. 나라의 법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공평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일반 은혜의 덕을 받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기 위해 그날까지는 이 세상을 일반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덕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일반 은혜까지도 존재하는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는 그날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또다시 일반 은혜로 다스리는 현실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일반 은혜도 받지 못해요. 다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 심판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날까지는 이 두 왕국을 올바로 구별하여 이 두 왕국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되어 다스리시는지 거기에 합당한 삶을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정치, 그리고 일반 은혜 속에서 겪는 희로애락은 다 똑같이 함께 겪게 하셨다는 거죠. 함께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이 세상 죄인들과 구별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많은 것을 안 믿는 사람들과 공유는 하고 있지만 꼭 지키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또 이제 잠언, 전도서 이런 데 가서 배울 거거든요. 그 잠언, 전도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기쁨도 누리라고 하시고, 슬픔도 겪으라고 하시고, 다 알려주세요. 그러나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고 다 같은 것을 희로애락을 누릴 것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고 하시죠. 모든 지혜의 근본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지혜라는 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함께 나중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들이 많은 것을 공유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영적인 대립과 싸움도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 삶에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세상의 미움을 받는 성도의 삶이 있을 거고,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으로 우리들을 구별하실 거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4장을 우리가 보았죠.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그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함께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 함께 같은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삶. 그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들. 본향이 없어요. 이 세상이 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죠.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보여주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이 속해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이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구별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따라오는 사건은 어느 사건이죠? 노아의 사건, 그리고 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이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두 왕국의 현실을 우리가 오늘 좀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두 왕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두 왕국으로 나누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 노아와 맺는 언약 속에 두 왕국을 구별해 주시는 내용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일반 은혜로 다스릴 세상 나라, 그리고 특별 은혜로 다스리실 교회를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나누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책을 하잖아요. 벤주르넨 목사님이 쓰신 두 왕국이라는 책을 볼 때, 노아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두 왕국을 이해하는 것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언약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언약을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일반 은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일반 은혜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땅의 왕국을 다스리실 건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그걸 살펴보겠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또한 특별 은혜적인 관점에서 그의 교회를 어떻게 구별해서 다스리실 것인가 노아의 언약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어쨌든 창세기 4장 이후에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더불어서 따라오는 삶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근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몽 시대, 뭐 산업 혁명,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런데 함께 따라오는 삶이 있었죠.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이 처음에 그 노아 이 두 뭐죠? 창세기 4장 이후에 그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 문화와 문명이 발전할 때에도 세상은 철저한 인본주의 아래에서 더욱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이 더욱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철저한 인본주의로 가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먼저 가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전체적인 사건은 보지 않고요. 이 언약만 좀 중심으로 볼 텐데 먼저 6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제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게 돼요. 이제 모든 죄인들의 죄악이 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정도로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직 은혜로 따로 구별하여 구원하신 자들이 있죠. 누구죠? 노아와 그 가족들 몇 명이죠? 8명. 예, 8명 맞습니다. 예,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성경 8명. 왜 8명이냐면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 세 며느리, 노아의 아내와 이 노아의 8명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뭘 통해 구원을 받죠?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방주는 심판을 다 받아내지만 그 안에 거하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를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는 보호하시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따라오냐 하면 심판이 이제 다 끝나고 물이 가마여지죠. 홍수로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이 줄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탄 방주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세요. 마치 이제 예수님의 방주 안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는 것 같이 새로운 땅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서 내려 그 새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 땅에서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죠? 그 내용 아시죠? 그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 그 언약의 증거로 뭘 주시죠? 예, 네, 무지개를 주세요. 그 내용이 이제 이어오는 창세기 8장에서 9장 전체에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의 중심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가볼 텐데, 9장 9절에서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6절. 뭐 17절까지 읽죠. 9장 9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노아만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모든 후손들, 아니 거기만이 아니라 그 이 방주에 함께 탔던 그 모든 생물들과도 함께 언약을 맺으시며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 영세까지 미치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요. 영원하고 영세까지 미치는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뭐 천국적인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8장의 앞뒤 구절을 연결해 보면 이 땅이 존재하는 날까지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 사라지지 않는 언약, 없어지지 않을 언약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후 심판의 날까지는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첫 번째 창조가, 이 땅이 물로써 멸망당하는 일은 다시 없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날까지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모든 후손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하고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생물들, 모든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을 위한 일반 은혜의 내용이 포함된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노아의 언약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런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는 그 씨에 속한, 그건 누구를 약속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언약은 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노아의 언약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일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현실이 또다시 둘로 나눠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모든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이 세상을 다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특별 은혜로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떤 사건이 따라오냐면 그 백성을 또 나누시는 모습이 따라와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샘과 함과 야벳.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족속은 샘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샘의 장막 안에 거할 거다. 야벳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방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사단의 백성이 또 나눠져요. 거기서 함이에요.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불신자들을 나누시면서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는 그 왕국이 두 개가 있을 거라는 것. 일반 은혜의 영역과 특별한 영역을 또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 언약 안에서 일반 은혜의 영역을 먼저 볼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일반 은혜의 영역만 알려주시지 않고 특별한 은혜의 영역도 같이 있어요. 이걸 좀 같이 볼 텐데 그리고 이 노아와 맺은 언약에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로 뭘 주신다고요? 무지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노아의 언약에서 언약의 증거로 주시는 무지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무지개가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현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함께 주시는 일반 은혜의 현실이 무엇인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무지개 안에도 특별 은혜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복음하고 연결을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거로 주시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그때 이 언약의 증거로 주시기 위해 무지개를 그때 만드신 건가요? 그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없었나요? 그리고 이때 노아 언약을 맺으면서 이때만 무지개를 만드신 거예요? 절대 아니죠. 무지개라는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첫 창조 때부터 있었던 구름과 해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현상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시는 걸까? 이것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오늘은 한 부분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다른 구절하고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과 맺은 언약은 내가 해와 달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지 않듯 내가 내 백성과 맺은 언약도 깨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언약을 맹세하실 때 해와 달을 가지고 맹세하시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즉 해와 달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첫 창조가 끝날 때까지 그것이 변하는 현실은 없듯이 내 언약도 그날까지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무지개를 통해 주시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지개는 그런 의미에서 첫 창조 때부터 있었던 자연현상이었다는 겁니다. 해와 달이 존재하는 것처럼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즉 첫 창조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와 맺으면서 주신 그 언약이 변치 않고 지켜질 거라는 거죠. 먼저 이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혜의 현실, 첫 창조에 속한 현실인 무지개를 가지고 내 언약은 첫째 창조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변치 않고 내가 세상을 다시 물러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 은혜의 현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왜 이번에는 해와 달이 아니라 무지개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약의 증거로 주신 이 무지개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글 번역에는 무지개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무지개가 영어로는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그러나 원어로는 레인보우가 아니에요. 원어로는 무지개가 아니에요. 원어로는 뭘까요? 원어로는.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시는 이 무지개를 번역을 의역해서 무지개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bow예요, bow. 활. 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활을 증거로 주시며 그것이 이제 홍수가 그친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였지만 그것을 활을 증거로 주시며 이 활을 바라보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활이 언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라는 걸 주셨을 때에는 그 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구원 역사 속에서 좀 살펴볼 것이 있다는 거죠. 활은 다른 구절에는 무엇을 알려줄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즉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시편 18편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그 화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 밖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물론 칼로 치시는 것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활을 당겨 화살을 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걸로 알려주세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빗대어서 생각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활을 당겨 화살을 내리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활을 당기신 것만 아니라 쏘셨다는 거죠. 그것이 노아의 심판이 알려주고 있는 심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뭐냐는 거죠. 분명히 활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심판을 거두시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무지개, 활이에요. 그런데 무지개가 보여주고 있는 활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활이 더 이상 화살을 가지고 당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그치셨어요. 화살을 내리셨습니다. 팽팽히 화살을 가지고 당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시 활이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활이 어디를 향해 있죠? 무지개는 더 이상 이 땅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이 돌려져 있다는 거죠. 하늘을 향해. 그래서 이 활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잠시 심판을 멈추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오래 참으심으로 일반 은혜 가운데 보존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쉬고 계실 건가? 이 활이 언제까지 쉬고 있을까요?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임할 때까지 잠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때까지 다시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는 그 활을 다시 당기시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찾아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일단 일반 은혜 속에서는 이것을 알려주시죠. 활이 잠시 쉬고 있고 하늘을 향해 있고 더 이상 활을 당기는 상태가 아니라 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또 놀라운 거는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어쨌든 활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 처음에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에 이 땅을 향해 활을 쏘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자신을 향해 쏘세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지개가 보여주듯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는 비록 이 세상이 일반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노임을 받고 축복을 받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혜 아래에서 잠시 심판을 거두셨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이 잠깐 쉬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은혜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Common Grace는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Common Curse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임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같은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 현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찾아온 저주의 현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사망과 같은 삶의 비참함이 함께 따라올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일반 은혜라는 것은 물론 일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과 행복, 희노애락을 맛볼 수 있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 아무리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일반 저주 아래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천국의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는 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잠언 전도서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그 현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똑같이 있을 것이지만 천국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너희가 돌아갈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함께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누리고 이 땅의 기쁨과 또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누리는 것을 좀 더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고 삶의 원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 나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삶을 이 땅에서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즉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증거로 하여 주신 언약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별 은혜 언약을, 특별한 은혜 언약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효력을 세상 백성들과 모든 생물들까지 누리게 하신 일반 은혜적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함께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일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방금 그 9장 9절부터 읽었죠? 근데 이 언약을 맺으실 때 같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주시고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를 하나 주시는데 뭐냐? 피는 피로서 갚게 하시는 거예요. 피는 피로서 갚는 법을 주시고 세상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율법으로 주신 사회법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 속에서 세상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원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 피는 피로서 갚게 하시는 이 원리를 통해 이 세상의 악이 어느 정도 다스려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법을 알려주실 때 그 이유를 뭐라 그러시죠? 이는 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사람이 또 흘려야 되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런 법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또한 여전히 타락한 후에도 남아있는 형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형상, 즉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 하나님의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 왕 되심의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서의 형상은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별되어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는 자로 돼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타락 후에도 인간만 가지고 있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도덕성, 이성, 어떻게 보면 종교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것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피 흘리는 죄를 금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써 갚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의 세상법의 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산상수훈에서 볼 텐데요.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를 흘리면 그 피로 갚으라. 그러나 천국 백성에게는 또 다른 원리를 주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배울 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어오는 7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은혜로 주시는 법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7절을 보세요.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 명령을 보면 언제 명령하고 닮아있죠? 처음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던 지상 명령하고 닮아있어요. 창조 명령. 이걸 잘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여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은 사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지상 명령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주시는 첫 창조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지상명령에는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예배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명령은 아니고 온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일반 은혜적인 삶을 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처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것 같은 생명나무의 약속, 즉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 이 명령에 과 함께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노아의 언약의 일반 은혜적인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명령은 신약에서는 이런 명령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후에는 이 지상 명령이 구약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에는 첫 창조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로 주어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가지고 오신 후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지상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온 백성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 이제는 영적으로 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나아가는 새로운 지상명령으로 주어져요. 그거는 교회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으로 주어지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함께 약속하시는 것이 8장 22절에 나와요. 8장 맨 마지막 구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일반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세요. 즉, 이 세상에 계속해서 자연질서, 사회질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 현실은 똑같이 겪을 거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를 따로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빠지기 쉬운 오류가 여기 있다는 거죠. 믿는 자라고 해서 뭐 병이 나아야 되고 믿는 자라고 해서 또 다 잘 풀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반 은혜적인 현실이에요. 그날까지는 이것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는 불신자들은 말씀드렸듯이 일반 은혜의 현실마저도 다 빼앗기고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갈 거고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누렸고 믿음으로 소유했던 그 특별 은혜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 것은 그거예요. 노아의 언약에 이 일반 은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도 그 영역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도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이 무지개를 증거로 하여 맺으신 노아의 언약에 그러면 특별 은혜가 보이지는 않는가? 특별 은혜도 보여요. 그래서 특별 은혜의 영역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은혜의 내용을 무지개, 그리고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한다는 말씀,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 속에서 일반 은혜를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원리, 즉 복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젊게 이것과 연결해서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따라서 이제 이 일반 은혜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또다시 이 안에서 또 구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은혜의 내용을 노아의 언약에서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노아의 언약을 통해 다스리는 분은 이 세상과 또한 교회까지도 왕이 되어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교회 안에 속하여 우리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이 세상 왕국을 통해 잘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구별된 천국 백성의 삶을 또한 믿음으로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백성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